우리가 먼저 레위기에 들어가면서 침례 세례를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디오에서 본 것은 우리가 앞으로 레위기에서 보게 될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세례를 공개적인 표현이나 사적인 결정의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의 결정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진술을 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춤도 출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연설을 하는 것처럼 큰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종의 사인을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에 들어가서 누군가 우리를 눕히고 우리를 올려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대부분은 그것이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자라납니다. 이건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약속입니다. 한편으로는 내 전의 모습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과거입니다. 새로운 것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욕심이 죽을 때,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이후의 우리에겐 삶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징은 현재의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의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대 히브리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 민족의 의식과 오늘날 우리의 상징과 같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순간에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래의 무언가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5장을 볼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레위기 25장에서는 두 가지 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그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꾼과 너희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희 가축도 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안식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7년마다 사람들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일곱째 날에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길 보면 1년을 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몇 년까지만 해도 저는 2주 동안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1월에 사무실로 들어가서 봐요, 나머지 1월은 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신 것입니다. 땅을 휴경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지난 6년처럼 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1년을 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8절을 읽고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년을 7번 세워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 나팔을 크게 불러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희년한 해, 주블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계속 읽으시면서 희년의 해에 대해서 더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발견한 것은 50번째 해는 super, 굉장한 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됩니다. 희년에도 정상적인 안식 연도에 있는 것이 정연됩니다. 그러나 희년에는 빚이 용서되고 원래 토지를 소유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힘든 시기에 땅을 팔았을 때 희년에 동안 빌리는 것과 같이 다시 땅을 회복합니다. 따라서 희년까지 12년이 남았으면 그 땅을 12가지 작물을 거둘 만큼의 대가로 팝니다. 그러나 희년에 당신은 당신의 땅을 되찾게 됩니다. 또 당신의 빚은 용서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렇게 돼 아름다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근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보살핌과 준비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에 대해 그 열망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제가 정의라고 말할 때 저는 성경적 정의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올바르게 결정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한 대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깊은 공평함과 존엄성이 제공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신의 상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것들이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른 민족과 다르려면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모든 것은 상징 또는 품말이며 다른 것을 포인트합니다. 이것은 침례와 같은 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미래의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와 경제에 대해 나머지 사회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를 받았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황한 동안 그들은 우리가 텐트라고 부르는 휴대용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캠프 중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잘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방황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그들은 영구 성막 또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전은 일곱 번째 해와 일곱 번째 달에 완공되었으며 가을 수확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본 것과 같이 봄 수확과 동시에 일어나는 잔치와 가을 추수와 동시에 일어나는 잔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봄 축제가 일어난 사건을 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을 축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사건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해진 것은 봄 축제가 예수님을 오셨음을 지적하고 그리고 가을 축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거나 나타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함께 방황하는 임시 장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7일 또는 가을에 우리는 영구 성전이 완료됩니다. 영구 사원은 가을에 완성됩니다. 축제로 다시 돌아가면 가을 축제는 트럼펫 축제로 시작하여 속죄일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속죄일 또는 염키퍼라고 축하했습니다. 지금 다시 희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 안식년을 일곱 번 세워라. 7년이 일곱 번이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 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는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은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네, 여길 보면 희년은 가을 축제와 일치합니다. 또 성전 건축은 가을 축제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저번 주에 본 것 같이 가을 축제는 그리스도의 미래에 오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징후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시 시간을 나누는 것을 표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것과 너희는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저것은 저것과 관련이 있다고 나누십니다. 또 우리에겐 과거가 있듯이 미래에 우리에게는 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그리스도의 미래와 미래의 성전을 가르칩니다. 즉 안식년은 그리스도의 첫 오심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순간에 어떤 것들이 함께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해 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어디에서 울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는 광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누구를 위해 길을 만든다고 하였습니까?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따라서 안식일은 예수님의 초림과 첫 번째 성막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 하나님이 제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5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 구절이 안식년에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기 또 보십시오. 예수님의 유대인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여기 예수님은 자신을 다시 광야 시대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토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은 자신을 장막의 언어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것이 안식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 안식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안식년이 방랑하는 성전과 관련이 있다면 이 안식년이 순간적이나 잠깐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지만 더 좋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확신감이 안 생깁니다. 우리에겐 이 이상의 무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상황이 나쁠 때,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었을 때, 누군가를 잃었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미완성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을 때.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기쁨과 은혜와 평화 가운데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단지 맛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메인 코스를 먹기 전에 간단하게 애프타이저를 먹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첫 번째 장막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희년은 두 번째 장막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미완성된 사업처럼 느껴지는 미래가 완료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다시 토론하시는 이 순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을 읽겠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시대에 함께 일어나서 이 시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까지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것을 한다는 감동적인 말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첫째, 그는 역사상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부자인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는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켰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영구적인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2주 전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제가 축제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잔치와 임신 발달과 어떻게 조화가 이루는지 지적함으로써 메시지를 끝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의 시간을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하길 가장 좋은 부분인 탄생을 빠뜨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생략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가을 축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엄마의 배에서 아기가 자라는 것을 설명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둔다면 우리 자신은 엄마 배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 어딘가에 출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헨리 루멘이 우리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에서 쓴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 두 쌍둥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생명의 존재에 대해 토론합니다. 동생은 어머니와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니는 어머니를 믿게 만드는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형제의 압력을 가하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언니가 말하길 그 짜릿한 느낌을 느낄 수 있나? 물론이야,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이 압력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겐 출생 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뱃속일까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라고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종류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 기근, 자연, 재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미완성 사업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나올 때쯤 배가 아프듯이 아이가 나옴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많은 좌절, 불안, 분노가 우리가 앞에 오는 미래, 희년을 잊어버리는 점에서 오나요? 우리가 있는 지금이 뱃속이라면 손실은 손실처럼 느끼지 않을 것이고 통증은 똑같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물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는 나를 그리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휴가가 지금과 그때 사이 며칠 전에 나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달력에 희년을 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컴퓨터 모니터에 미래의 휴가지 사진을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아니면 우리 욕실 거울,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그림을 붙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삶의 리듬에 맞춰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다 아닙니다 라고 말하십니다. 희년은 우리 미래의 그림입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채가 지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